제4장 세상은 나에 대하여 이미 못 박혔음. 세상에서 분별되어 나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째 원칙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얻었을 때 그는 실제적으로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두 극단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려 바벨론, 곧 세상의 음녀와 모든 가증한 것의 어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일한 성령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았습니다. 이 대비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세이든 발람이든 간에 만일 하나님께서 사모를 대하시는 그런 안목을 가지려면 반드시 요한과 같이 산 꼭대기로 이끌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원에 남아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지 못하거나 본다 하더라도 몸이 건조한 교리만 깨달을 뿐입니다. 깨달음은 결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으며 오직 계시만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일을 볼 수 있을 뿐이며 영적인 계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눈은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일반적인 수준을 포기하고 산에 오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항상 큰 성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것의 위대한 성취를 강조합니다. 상대적으로 신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께 분별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오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고로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체험할 일입니다. 우리 안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온전히 그리스도께 분별된 것입니다. 여기에 법칙은 근원이 하늘에 속한 것만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거룩한 원칙을 포기한다면 즉시 바벨론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거룩한 성을 묘사할 때 첫째로 언급한 특징은 성곽입니다. 성에는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도 있지만 요한은 먼저 성곽을 언급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분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분의 성이 그날에 그러한 분량과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성곽을 쌓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을 거절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 설령 우리가 어떤 때는 그들이 행한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그들을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반드시 사랑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우리와 세상과의 분별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의 예루살렘의 성곽을 성공적으로 중수했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러한 분별을 미워하며 사람이 분별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을 무장하여 한 면에서는 성곽을 쌓고 다른 한 면에서는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히 분별되고 잘 예비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축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원수를 밖에 가둘 사람이 만든 벽이 없었으므로 사탄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사탄에 대해 실제적인 보호벽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속한 사람의 마음 안에 승리하신 사실로 인해 사탄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에덴 동산을 계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계시를 얻었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상의 성질에 대하여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다고 느낍니다. 세상은 특별히 요한이 자주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단지 15번을 사용했으며 바울은 8서신 중에서 47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모두 105번을 사용했는데, 즉 복음서에서 78번, 서신서에서 24번, 계시록에서 3번입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 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분명하게 하와가 받은 유혹을 반영하며 요한은 이것을 사용해 세상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욕이나 욕망 아래 포함된 모든 것과 탐욕스런 야심을 일으키는 모든 것과 우리를 교만케 하고 미혹하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체계의 일부분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 앞에 두 항목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것이겠지만 우리는 셋째 항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만케 하는 모든 것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출세, 부, 성공과 같은 것은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을 영광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성공의 느낌을 가져오는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다 마땅히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 성공에 내포된 죄악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모든 일에 실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할 때마다 세상의 체계를 어느 정도 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에 대해 자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즉시 우리가 세상을 만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것을 알고 그러한 것이 필요한 사람임을 시인하는 사람은 보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조차도 공식적으로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처럼 아주 쉽게 이생의 교만의 올무로 떨어져 버립니다. 단지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조차도 매일 밥 짓고 손님을 접대하면서 세상과 교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된 영광입니다. 기이한 것은 보잘것없는 성공조차도 헛된 영광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만을 만지고 세상을 만진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즉시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로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일도 다 그분을 대적하는 체계의 일부입니다. 어떤 정당한 일의 성공으로 인해 생긴 만족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킨 것은 이생의 교만이요 하나님께 대한 찬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마귀가 파놓은 이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일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면 세상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방법으로 세상의 체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서 하신 말씀을 회상해 봅시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 여기에서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먹고 마셨으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는 단지 세상에 속한 방법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으로 세상의 체계를 벗어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종 세상에 속한 누림을 떨쳐버림으로써 세상에서 구출되고 벗어나기를 바라는지 당신은 아주 가난한 시골에 내려가서 초가집을 짓고 그곳에 은거하며 세상을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세상은 당신을 따라 그곳에 갈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숨든지 세상은 당신을 뒤쫓아가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저것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은 죽음의 판결 안에 있음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4장 첫 부분에서 인용한 상징은 우리에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사형은 산 사람에게 언도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면에서 말한다면 오늘날 세상은 살아있는 세력으로 잔혹하게 그의 대상을 추적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집행은 장래이지만 사형이 언도되었고 사망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심판 아래 있으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체계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의해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사실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욕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불교이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세상과 함께 죽음의 판결 안에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령 상해의 시청에서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폐교 처분을 내렸다 합시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당신은 그 학교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하여 그곳에서 잠시 일을 하지만 당신은 그곳에 장래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학교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변했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만일 정부에서 어떤 은행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즉시 거액의 돈을 입금해서 은행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은행이 소망이 없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1원도 남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은행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돈을 저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폐쇄되기로 판결되었다고 근거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와 어린 양이 전쟁할 때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을 이김으로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는 우리로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데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죽음의 판결 아래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세상의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분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멸했으므로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것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가 아니고서는 참으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서 세상을 도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틀림없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세상은 멸망받기로 정해졌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며 세상도 우리를 붙잡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탄의 모든 체계와 분리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의 마지막에서 매우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무엇이 특별히 당신의 주의를 끕니까? 세상에 관하여 이 구절은 십자가의 두 방면의 역사, 즉 우리가 3장에서 대략 제기했던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깨달음과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특별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당신과 내게 오실 때 그분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위에 있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도 십자가 위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나 내가 만일 십자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세상 또한 십자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이 사실을 보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보았다면 나는 사랑하는 세상을 거절하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십자가가 이미 그것들을 거절했음을 볼 것입니다. 나는 내 주위에 붙어있는 세상을 벗어버리려고 시도하지 않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벗어났음을 볼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많은 다른 일과 같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의 천연적인 관념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자기 주위의 위험한 곳을 벗어나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이 어떠한 곳을 벗어난다고 해서 영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몸이 세상과 접촉한다고 해서 영이 세상에 사로잡힌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묶이는 것은 영적인 눈먼의 결과이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세상과의 접촉이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성질을 본다면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특성은 사탄에 속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본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는데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상인입니까? 의사입니까? 이러한 직업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만 다음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상업은 죽음의 판결 아래 있다. 의료업도 죽음의 판결 아래 있다. 당신이 만일 참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후에 당신의 생활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심판받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며 참으로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